제가 오늘 점심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그 고인의 부친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이신 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두 분을 소 달구지에 몰래 태우고 피신시키시다가 일본에 붙잡혀서 순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의 기독교인이 1%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약 22만 명 정도.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으니까 1%의 그런 인구였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은,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면서 선한 일에 힘써왔던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으니까, 변화받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였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강조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강조하니까 믿음으로써 따라오는 그 삶의 열매들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4월 14일 제 모교인 한국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 한국 교회를 얼만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85%가 부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어떤 수치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싫어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국회하고 정치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교회를 더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라고 합니다. 개신교가 동네북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치시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방향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고가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100년 전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신 우리 선배님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덕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이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근원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의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산소를 갖춰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것입니다. 기압이나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조건을 갖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피조물입니다. 의존성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이 세상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내 소신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포도나무로 상정되는 다른 거짓된 존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포도나무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참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분과 연합해서 이 풍성한 생명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분명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요, 목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나무가 아닙니다. 또 이 모양이 예뻐가지고 자태가 이뻐서 관상용으로 쓰이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꼬불꼬불하고 활용도 면에서는 최악의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잘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초대 아카데미 강의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구원론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선행을 붙였습니다. 행위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바로 성례가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집례하는 그 성례가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그 성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을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로교 칼빈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교리의 다섯 가지를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예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보존시키시고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참,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이 탈락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시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대립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요즘 그런데 목사님들이 백신을 맞으시고 이제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도서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책장을 보는데 갑자기 제 눈에 띈 글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내려가서 그 책을 이제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누가 지은 책이냐면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쓴 분이 이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얇은 책이어서 저는 금세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금방 읽기에는 너무도 깊이 있는 그런 귀한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이 포도나무를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도서실에 다시 반납을 하니까 혹시라도 읽어보실 분들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그런 도서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여기서 이 2절 말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우리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시면서 직접 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시는 그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가 밑으로 쳐져서 땅 위를 기며 자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 위를 기면서 가지가 퍼지면 잎들에 먼지가 뒤덮이면서 비가 오면서 진흙이 묻고 그리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병이 들고 쓸모 없어지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농부는 이 가지를 잘라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던져버리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들어올립니다. 가지를 집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타리 주위에 매주거나 묶어주면 곧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가지를 더럽히게 만드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 먼지가 공기와 빛을 차단해버리니까 가지가 시들어가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지를 들어올려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깨끗하게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로 그렇게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가지를 들러 올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 열매 맺는 가지를 그렇게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농부가 왜 개입을 합니까? 가지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을 가지가 되면 그러면 그 징계는 멈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들어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뿐만 아니라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에게도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 가지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래요. 그 농부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를 쳐줘야지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매를 잘 맺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참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이 어쨌든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목적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참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시요 소망이심을 우리가 세상 속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요, 여러분 가지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하다라는 말을 이후에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침투력이 있습니다. 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으로는 원의로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말뿐인 신앙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든 다음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내게 없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찬양할 텐데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 미워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싸움을 걸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에서, 미워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운 사람이 있느냐?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미워하면 나만 힘들어지니까 비밀을 깨달았다요.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낫지 절대로 미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관심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주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한 자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달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게 없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십시오. 주님께 딱 붙어있으면서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럴 때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올바른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한국 교회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저는 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소하고 싸우고 계속 그것을 이어가고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를 가리키셨던 교수님, 학부 때부터 신대원까지 저를 가리키셨던 그 교수님이 소망교회 은퇴하셨던 이 김지철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이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오셨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없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능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계명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열매 맺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